이번 주간은 캠프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편의점,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사모님에게 복음을 약간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자주 오셨는데 왜 이야기 안 하는가 그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너무 저기 신뢰가 가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정보를 줬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고, 또 선교 갔다 오면 그 선교에 가고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틈틈이 계속 그 말을 했더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게 본인한테 너무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죠. 천국에 가면 그분들이 너무 부지런히, 두 부부가 해요. 열심히 이제 편의점 운영을 해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으나, 천국에 가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성실한 분들은 또 관점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전 전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일안 하는데 운영이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별 걱정을 다 속으로 다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전 현장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딱 지혜를 하는 그 순간,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미 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짜로 쓰고 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래서 태양 사용료 내시냐고. 여러분, 태양 사용료 내세요? 공짜예요. 전기 사용료는 내지만, 정말 중요한 태양. 혹시 여러분 지구 타고 계시잖아요. 지구 탑승권 여러분 내신 적 있어요? 이거 타고 우주 돌아다니는데, 이게 우주선이라면. 공짜예요. 비 사용료. 수도세는 내지만 안 내잖아요. 공기 사용료. 이미 우리는 더, 곡식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잘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논두렁 내고 뭐 내고 이렇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고르는 거.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모두 공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 사죠? 이 4차 혁명 시대에는 모든 게 하면은 직업 다 없어지, 걱정 붙들음이라고. 그럼 우리는 에덴 동산처럼 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빨리 설거지하는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거지가 쌓이면 우리 처 얼굴이 갑자기 그 빛이 돼요. 무서워져, 갑자기. 설거지가 쌓이면 부인들이 너무 무서워져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다면 설거지하는 기계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설거지하는 로봇.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게 깨지지 않는 그릇이다. 먹고 무조건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목욕탕처럼 싱크대가 커야 되겠구나. 먹고 무지 집어넣으면 돌려가지고 다 말려서 나오게, 막 여러 가지 생각도 했습니다. 설거지할 때마다 눌려가지고 오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이미 설거지하는 로봇을 다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몇조 원을 투자를 해서 모든 종류의 로봇을 만드는 산업, 자기 이제 무슬림이신데, 자기 전 엄청난 부자인데 몇조 원을 투자해서 미래는 이거다, 그래서 그걸 다 만드신.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이 모든 것을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고 에덴처럼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개인으로, 그 가정으로, 그 나라로, 그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가면 이젠 다 필요 없어요. 뭐면 5차 혁명 시대, 영성의 시대밖에 안 남아요. 뭐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 풍요로워지면 인간성이 회복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려야 할 이유와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엘리트 시대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명인지 안명인지 잘 모르거든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필레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을 이렇게 이 그때 당시 예수님 있는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에 직접 거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애칭으로 뭐 그렇게 했다는 분도 있고 본명인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히려 좀 그 본명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회람하잖아요. 그건 전세계로 다 하는데 그분 그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고 유대인의 이렇게 관직에 있는데 직접 이름을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명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사인 누가가 엘리트인 그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그게 누가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를 적어서 보낸 편지. 그러니까 사실 전도 캠프를 위한 편지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제 12월 3일에 이제 또 열린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찬양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대상자에게 맞게끔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직접 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김장도 참아주고, 어떤 분은 진짜 엘리트에게는 그 엘리트들은 글을 자세히 읽거든요. 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자료를 전달하고. 지금은 우리는 그 뭐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상에게 맞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죠.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뭐 그 의견을 설득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에게 맞는 그런 도움을 주는 자료나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훈련받고 또 묵상하고 그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과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왔잖아요. 누가. 근데 사도행전 누가 적었는 줄 아느냐 그러면 대부분 사도 바울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바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하게도 이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어떻게 보면 늦게 합류한 그러한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특히 예수님의 탄생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초대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래는 사도행전이 아니었고 그냥 행전이었어요. 사실은 사도들의 이야기보다는 사도도 베드로의 이야기 정도밖에 없지 사도들의 이야기는 별로 오히려 중직자의 이야기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사도행전이 아니었고 그냥 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행전이랄 수 있고 선교행전이고 초기 교회의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이름을 사도라는 이름을 탁 붙였냐면 너무나도 다른 행전들이 많았어요. 기록, 역사 기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들에 의해서 검증된 그러한 역사다.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사도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 이유가 더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더 붙였던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잃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사역을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인가를 그런 모델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준이 없었을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부분 다 이해가 되는데 사도행전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모든 내용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현장을 가고 선교현장을 가다 보니까 너무 사도행전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그 기독교를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나라에 갔는데 한국 선교사님과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 전해야 된다. 신학교를 해야 된다. 그것도 핍박받기 때문에 몰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에 있는 분하고 현지인하고 이 선교사님께서 그러면 장소를 찾아보자. 그래서 장소를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그 빌딩 주인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빌딩 주인이 물어기를 여기서 뭐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신학교를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옆에 분이 우리 신학교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 우리는 큰일 났다. 이건 안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그분이 건물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할 거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정말 할 거라고 목숨 걸고 할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니까 따라오라고 두 사람.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잡혀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따라오라는 자기 개인 아무도 없는 곳 사람들이 좀 있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딱 가더니 실은 정말 할 거냐고 내가 원래 사실은 이 몰리아는 가정교회에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막 너무 빨 축복을 많이 주셔서 이 빌딩의 한 층을 신학교로 내주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 애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다 한 10억 됐는데 이 8억 10억 됐는데 그냥 최소한 받고 등기까지 다 해줄 테니까 하라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1억 뜨는데 내부를 보니까 최태신 목사님은 그분이 거기 가셨는데 전국 신학교 중에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왜냐 내부를요 그 금색으로 다 칸막이를 해놨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빨간 거 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쭉 들으면서 야 진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역사구나.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참복음을 증거하려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예비된 제자 렘넌트를 통해서 또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 갔는데 이 누가 같은 사람이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렇게 만난 엘리트 렘넌트가 누가였는데 이 누가가 자기가 이 엘리트였는데 또 다른 엘리트를 이렇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어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작품과 보화를 남겨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위대한 영적인 작품과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치는 단지 초대교회의 역사와 사도바울 팀의 사역을 기록한 기록물이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들에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몇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은 우리들이 전 세계와 로마까지 살려야 할 이유와 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매뉴얼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전체 내용과 구성을 먼저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보면 28장으로 되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앞부분은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 교회와 베드로의 사역, 후반부분은 사도 바울 팀의 사역 로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그 모임을 갖기 시작하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2장에 보면 성령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성령이 저는 아, 이 성령이 임했던 이게 이 사건이 이 회복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그 역사하고 똑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왜냐면 제가 로봇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처음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첫마디가 뭔 줄 아세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첫마디가 뭔 줄 아세요? 인간에게 주었던. 다스리라예요. 다스리라. 리더십이죠. 리더십. 그러니까 인간만이 리더하려면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상황도 알아야 되고 설득도 할 수 있도록 인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셨던 리더십을 지도력을 인간에게만 가장 먼저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놀고 먹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놀고 먹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요,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복지국가 이미 복음이 먼저 들어간 복지국가는요, 정말로 놀러 먹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다니까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복음의 국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통일해서 함께 누리도록. 우리가 응답받으면요, 옆에 있는 큰 나라 중국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일본도 도움이 됩니다. 첨단 기술은 일본에서 배우다가 중국에 팔면 되고, 예. 그렇잖아요. 다 도움이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잘못 응답을 받으면,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일본도 괴롭히고 러시아도 괴롭히고 미국도 저 멀리 미국도 그런 나라가 된다니까요. 트럼프가 와서 일본에 가서는 뭐 총리는 막 트럼프 아부하고 모든 것을 맞춰줬는데 우리 한국 대단해요. 미국 대통령 와도 데모해. 너 틀린 건 틀려. 우리 할 건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부 안 해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왜? 우리 국민 지혜롭거든요. 꼭 필요한 거. 우도 필요하고 좌도 필요하고 찬성도 필요하고 우리는 반대도 필요하고 필요한 지금 시간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든든하게 또 정말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시대시대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몇몇 렘넌트들이, 몇몇의 중직자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학교도 살리고 그 직장도 살리고 그 나라도 축복하고 그 시대도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돼요. 많이 필요도 없어요. 몇몇뿐만 일어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 다 그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3장에 그러고 보니까 3장에 보면은 안준비기를 일으키잖아요. 정말로 불신자 상태에 왜 3장에 가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안준비기를 이렇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좀 더 설명하겠지만 4장이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로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5장 돼서 헌신도 했지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6장에는 중직자가 일어났다면 그분들이 7장에 보면 오히려 가장 먼저 중직자 집사님 장로님이 먼저 순교했고 8장에 보면 먼저 선교를 했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예요. 이렇게 준비되니까 시대를 살릴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뭐냐면 준비됐어요. 10장에 보면 고넬료라 같이 로마를 뒤집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궁금해요. 이 고넬료의 후대가 초대 교회 역사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그 후손들이 그 시대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을까? 예. 아마 루터의 루터의 저기 저 위에 조상이 고넬료일지도 몰라요. 심지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천대까지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계로 1차 전도 여행을 14장에 끝나서 거기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찾고 다시 돌아와서 다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나는 아시아에서 응답받았으니까 아시아에 또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거기 가지 말고 저기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유가 많거든요. 하나님 거기 응답해서 문 열었지 지난번 열었잖아요. 지난번 갔으니까 제자들 찾으니 이번에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를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전도 캠프를 할 때는 캠프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로 다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이쪽으로 가기로 다 작정됐는데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지면 그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가되 그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성령님도 따라가는 그 훈련을 배우는 것이 전도 캠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방법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죠. 계획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우리의 발걸음은 성령 인도에 따라가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로 계속 가요. 6장 문제로 11장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도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옳다. 교회는 이래야 돼. 강조해버리면은요. 아무도 그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가지고 주장을 해버리면 교회를 가지고 주장을 해버리면 말릴 길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주장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도도 무엇도 교회도 성령인도 따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끝까지 성령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6장 루디아 팀을 만났고 17장에 보면 야손을 만났고 18장에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와 부부를 만났다니까요. 불순종했다면 내일 주장했다면 그 응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든 준비를 가지고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모두 세계복마의 대역사의 시스템을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만들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 에베소에 갔다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유럽 마게도니아, 상부분은 마게도니아, 하부는 아가야인데 그게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하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22장부터 26장까지 예루살렘 지역에서 다시 근데 그때 누가가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 2년 동안 거기 옥에 갇히고 있었지만 그때 누가가 그 자료를 다 수집해서 만든 게 누가복음 인 거죠. 왜?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기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딱 그 시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자료도 참했지만 가서 정말 누가복음 보면은요 그 가족들을 다 인터뷰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었. 그래서 27장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세계복음화에 로마도 와요. 응답을 받은 그게 전체적인 사도 행전의 그림인 것입니다. 본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땅끝까지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 명령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우리들은 왜 237개국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까요? 큰 첫 번째로 우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원한 멸망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들의 소속이 사탄의 자녀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결국은 죽으면 복음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인도로 그거 봤는데 제가 이전에 개척하고 교회를 떤 교회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전도 캠프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진자 상태 이렇게 쭉 했는데 어머니하고 딸하고 별로 사이 안 좋잖아요. 그랬는데 밥 먹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갑자기 아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밥 먹다가 뭐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는 마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성령의 역사죠. 그래 나는 마귀야. 이게 안 지어진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장로님까지 대했다니까요. 여자 장로님까지. 성령의 대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 제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게 맞는지 궁금해가지고 아침 가자마자 학교에서 아침에 불렀어요. 야, 내가 너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건 좋겠는데 너도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한 가지 내가 질문만 하면 한번 해봐라. 뭐야? 그랬더니 너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니? 지옥 가겠니? 지금 죽으면. 걔가 갑자기 얼굴이 확 사소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말 안 하더라고요. 말해봐. 그러겠더니 지옥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데려갔어요. 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작은 죄만 지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죄 모르는 죄 뭐 어떤 흉악한 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경제와 과학과 지식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하면 할수록 지금 이 시대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 멀어져 간다니까요. 희한하죠, 여러분. 왜? 신분이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한 불신앙, 죄, 사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왜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만 오직 왜 기독교는 그것만 강조하고 너희들은 다른 종교는 다 나쁘고 너희는 좋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근데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탄을 섬길 뿐이에요. 사탄의 종될 뿐이에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스님에게 물어보면 다 안다니까요. 네. 그래서 유명한 스님도 그랬잖아요. 석가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야기했어요. 정말 정직하신 분이죠. 정말 깊은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우리가 그들에게 이 답을 안 줬기 때문에 마귀한테 빼앗긴 거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주지 스님에게 가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보기 예수를 모여나 마귀는 석가모니 성대 마귀 절대 뭘 이길 수 없다. 예수님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노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노한다면 그거는 땡중일 겁니다. 예, 가짜예요. 진짜 대사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맞습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아시냐고 할 겁니다.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식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 많은 사람이 더 사악하게 죄, 더 더럽게 죄 짓습니다. 과학으로 재앙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원자폭탄 만들어요. 더 큰 재앙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좀 편해질 수 있죠. 그러나 인간 가정 중요한 건 지키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후대들을 지키지 못해요. 스마트폰 과학 만들어 이제 정말 무섭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도박하기 시작하면요, 도박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아이템 사고 팔고 그러면서 도박을 직접 하는. 과거에는 도박장 가고 뭐 빠치권자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렘넌트들이 돈 필요하잖아요. 노래방 가도 돈 필요하고 담배 사려고 돈 필요하고 술 마시려고 돈 필요하고 친구하고 만나도 옷 사려고 돈 필요하고 화장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도박한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문명의 이익인데 우리 후대를 다 망가뜨리는 그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누리게 되면 다 축복인데 복음 빠져버리면요 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계시면 천하인간의 이만이라는 이름 안 줬다니까요. 문선명이라는 이름은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씨가 그 무리를 걸으면 한번 믿어볼게요. 죽었다 살아나시면 한번 생각 고민을 해볼게요. 오병이열 5천명으로 한번 역사를 한번 믿어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도.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우상이 말한다니까요. 여호와 저기 사단이 우상을 말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말세에 가면 희한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를 따르지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이 네피림의 문화로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에 보면 인류는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타락하다 못해 뭐 동성애도 하게 되고 그것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이렇게 타락으로 가면 하나님은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시대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와 있다니까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뭐 우리가 많은 현장 그래서 우리 이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사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못 지켜 할 수 없다니까요. 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함을. 세 번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교만의 극치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럼 얼마나 개인적으로 바벨탑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까? 목회자도 위험해요. 잘못하면 내 바벨탑 그리스도 복음 전도 가지고 내 바벨탑을 지울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내 거기에다가 나의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에게 맞고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붙잡으면 절대 안 돼요. 강단 메시지가 할 때 그 저자의 의도 그걸 찾아야 돼요. 포럼이 그걸 여러분 포럼이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관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맞는 말은 붙잡고 나에게 안 맞는 문장은 기억 안 하고 그렇죠. 나에게 맞는 말은 은혜롭고 내 뜻에 안 맞는 이야기는 덜 은혜롭고 그렇게 되고요. 그게 메시지 붙잡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고 뭐 할 때도 이 내용에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메신저가 지금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에베소, 그리스 그리고 이 로마 곳곳의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가 로마 제국 전체로 전 세계로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팀은 세계를 살릴 천명 소명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처럼 병들어 있었고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 시민 전체가 갈라디아, 뭐 에베소, 그리스 전체가 로마 개인이 다 그렇게 망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대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야만인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안진뱅이와 같은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해도 보면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보니까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 밖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 거기서 얻어먹고 살면서 육적인 것만 채웠는데 바로 앞에 성전 앞에서 영혼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혼 죽어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만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세가 안 되는 황폐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가 섭섭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내를 주장하고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그러면요 복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의 이권 생각하고 나 먹을 거 생각하고 육진적인 거 생각하고 나의 목적 생각하고 그러면요 순수한 복음이 안 들어와요. 지금 그 안진뱅이가요 그 앞에서 내 성전 앞에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 생각 안 했다니까요. 누가 더 동전을 많이 줄까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음 안 들어옵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걷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육신적인 문제. 그래서 남에게 동량을 하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많이 오잖아요. 교회 앞에 저희 집 앞에 보면은 다른 교회 있거든요. 수요일 날 오전 딱 9시 되면은요 한 20분들이 탁 모이셨어요. 그래서 쫙 동전 받아 1,000원짜리 한 장씩 쫙 받아 가셔요. 절대 신앙 안 들어갑니다. 그분은 왜 1,000원짜리만 생각하셔요. 1,000원짜리만. 과거에 저희 누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예배드리면은 5,000원씩 드렸어요. 점점 부흥하더니요. 서울 시내 전역에서 한 100명 정도 오셨어요. 절반은 성도, 절반은 5,000원 돈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복음 들어갑니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예. 복지는 복지 전문인에게 맡겨야지 교회에서는 영혼 살려야 돼요. 예. 영혼 살려야 돼요. 전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정신적인 개척교회인데 정신 치유한다고 그러게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다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시면 교회도 작은데 교회 절대 부흥 안 됩니다. 그건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문 시스템이 막히셔야 돼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나 우리 한국 복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교회에서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좋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너무 오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 깨뜨리고 교회 성장할 수 좀 다 병들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보내라고. 이 안진뱅의 모습은 그래서 걷지도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에게 동량을 해서 구걸해 먹고 사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똑같은 거지인데 다른 거지가 있잖아요. 거지 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오직 먹는 거 생각하지 않고 거지라고 뭐 여러분 잘못되고 돈 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영적으로는 거지 같은 더 바라고 그런 사람 있고 아무것도 없고 빚만 많은데도요 정말 영적인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후자를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도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 후대에 대한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불신자 상태에 여섯 가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슷하게 지금 살아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좀 내 목적만, 내 대학 들어가는 것만, 내 뭐만, 내 뭐 좀 크게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만, 내 목적만, 내가 사고 싶은 옷만, 내가 가지고 싶은 화장품만 그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올 것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성전 빗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이 영혼을 이 인생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의 당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현장에 가서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은과 금도 다 생겨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풍요롭게 만드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봤더니 테니스 우승했다고 그래요. 테니스? 이거 뭐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스포츠 선수 중에 제가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그냥 골프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테니스 선수래요. 최고의 연봉인 사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평준으로 봤을 때 제일 연봉이 많은 게 축구 선수도 아니고 테니스 선수래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탁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돈을 좋아하거든요. 제 이름이 원래 돈이라서.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봤더니 그 대회에 앞으로 후대를 이끌어갈 선수 8명이요. 미래 차세대 8명이 다 참석한 거예요. 그게 뭐 큰 대회는 아닌데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다 참석한 거예요. 이 아이가 12살 때부터 계속 우승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골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 최고 이 테니스에서도 우승을 하는구나.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개혁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곳곳을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신다니까요. 모든 분야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서 모두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2가지 문제 안에 있는 이 5만 가지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허하다니까요. 공허해요. 네.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죠. 네.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많다니까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소명, 천명, 사명,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끝까지 안나처럼 100세 넘도록 살아갈 이유를 설명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생명 살려야 되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해방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헌신은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여러분 영적인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알려주는 세계와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고 땅끝이 바로 뭐 어디입니까? 정말 불행한 가정, 문제 있는 청소년 다 땅끝이라고 생각해요. 중독의 현장, 도박의 현장, 알코올 중독의 현장, 정신문제의 현장, 우상의 현장, 타락의 현장 이 땅끝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땅끝까지 살려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 뭡니까? 마가 다락방이 그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마가 다락방이란 그 다락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 모이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이 모인 곳이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캠프는 그 전에 했던 캠프 다르더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결론한 훈련된 팀이 탁 모여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현장을 살리는지. 예, 그리스도로 끝낸 분들이 한 분 한 분 보니까 문제가 많아. 그런데 전도 현장 가서 행복하대. 한 분은 육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 분 한 분이 참 어려움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은 것 같아. 너무나도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생명 살릴 때 내가 살아나고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영적으로 서밋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적 서밋의 사람들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었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계로 나가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함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와 사모들에 집중하여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나만의 성령 충만의 시간과 서밋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 살리는 방법은 제자 팀 형성입니다. 바울은 항상 먼저 제자를 찾고 팀 형성을 하여 현장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루디아 팀,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야손 팀,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팀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와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럼 그 모델적인 인물들이 사도행전 20장 4절 이걸 보면 야 대단한 팀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거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 선교 1, 2, 3차 선교 사역에 만들어진 팀이란 말이에요. 그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우 아들 소바도와 아들도 보내버렸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피모라. 너무너무 멋있는. 여기다 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싶어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고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전도 다음에 방법이 뭡니까? 집중전도사에게 집중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습니다. 에베소 드란노 소원에서 집중했습니다. 데살로니코에서는 이제 길게도 하지 않고 3주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집중훈련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훈련할 때 여자 장로님 먼저 여자 권사님 집중훈련하려고요. 그다음에 남자 장로님 남자 안수집사님 집중훈련 그리고 대학 청년 그리고 그 집사님들 집중훈련 이렇게 계속 집중훈련하는데 길게도 하지 말자. 이미 다 결론 났는데 짧게 하고 현장 나가서 문 열고 지교회 만들고 응답받고 그게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서수복 장로님도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짧게 더 훈련만 계속 말씀만 들으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뭐 현장 나가야죠. 네. 그 고린도에서 집중하여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를 살려내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집중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최종 집중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러면 로마. 아니 생뚱맞게 무슨 말을 하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생뚱맞게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세계 살리기 위해서는 로마를 살려야 된다는 정확한 자기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직업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나의 건 나의 현장 나의 직업 내가 정말 뒤집어야 될 그 현장을 응답받는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교는 별대 공부 안 했고요. 좀 철이 늦게 들어서, 대학원 다닐 때, 레포트 쓸 때 15시간 정도 집중하니까요. 항상 A 플러스 맞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올해 A 플러스 석사, 박사 할 때는 그냥 몇 개 빼놓고는. 근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 보니까요. 석사 과정들은 물론 학점을 잘 주거든요. 거저 줘요. 석사 박사는 조금만 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오레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배의 응답을 다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뭐냐? 그 작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들은 장로님들은 여러분 내가 나의 사업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 경제의 서밋까지 되는 여러분들 하셔야 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맥세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유대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 등 전 세계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번창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을 꼽히었던 시대였지만 반면 가장 타락과 우상 숭배와 살육의 전쟁도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영육 간의 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참된 복음 운동을 하여 원래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종교 5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분야의 복음 안에서 팀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팀이 했던 집중이 회복될 때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처럼 겉모습을 발전하고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팀처럼 땅끝까지 세상을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확립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나님 모든 분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살려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역, 언약의 주역,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